약 3억 년 전 석탄기. 거대한 나무들의 등장으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 육지에는 날개 길이만 75cm인 잠자리 메가네오라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바다 전갈과 상어와 같은 연골 어류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죠. 하지만 정말 무섭고 거대한 사냥꾼은 다름 아닌 강물 속에 있었는데요. 여기 실러켄스를 닮은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강물 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시커먼 강물 속에는 군침을 다시며 이를 노려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있는데요. 거대한 수컷 범고래의 크기에 필적하는 이 고대의 물고기의 입에는 무려 22cm나 되는 두 개의 송곳니와 날카로운 이빨들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공포의 사냥꾼은 서서히 거대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면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포식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순간 정체불명의 사냥꾼은 깊은 물속으로부터 한순간에 솟구쳐 올라 먹잇감을 덮칩니다. 포악한 사냥꾼은 격렬하게 먹잇감을 문 채 고개를 흔들어 대고 사냥감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검은 강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만약 저 물고기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거대한 고대의 물고기인 히네리아보다도 거대하고 백상아리보다도 거대한 이 강물 속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범고래 크기의 거대한 고대 민물고기인 리조두스 히베르티의 사냥 장면으로 시작해봅니다. 아마도 자주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다른 말로는 리조돈트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녀석들은 발견하기 힘든 곳에 몸을 숨길 수 있었고 그런 만큼 매복에 특화된 이들은 석탄기 하천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 평범한 물고기들과는 아주 다른 해부학적 특징과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공포의 민물고기가 당시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지금의 물고기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조드스 히베르티는 강물 속에 사는 포식자였지만 오늘날 기괴하고 무서운 아마존의 그 어떤 물고기도 도전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엄청난 체격과 무시무시한 이빨, 거대한 악어들이 가진 꼬리 힘에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힘과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많은 거대 민물고기들이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달리 리조드스 히베르티들은 상어처럼 먹이를 뜯어먹었습니다. 이 녀석들의 크기는 평균 6m에서 8m에 달했는데 체형을 보아서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민물고기 가운데 가장 거대한 어류입니다. 현재 가장 거대한 백상아리로 여겨지는 6m 크기의 딥블루가 얼마나 육중한지 생각해보면 이 녀석을 능가하는 리조드스 히베르티는 그야말로 괴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생 범고래 중에서도 큰 개체들과 비교될 수 있는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날카로운 이빨은 빽빽하게 입안을 채우고 있었는데 쉽게 빠지는 상어 이빨과는 달리 단단히 박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에는 큰 접시 모양의 비늘로 덮여 있어 튼튼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물 최악의 공포였던 이 리조두스가 살아있었다면 현재 강을 지배하는 포식자들인 가물치나 엘리게이터 가, 거대한 나일 악어까지도 이 녀석의 먹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악어를 손쉽게 끝장내버리는 하마들이나 연어를 먹으러 온 회색곰까지도 말이죠. 이 녀석들의 화석은 주로 고생대 석탄기에 하천이 있던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들의 주 먹이는 당시에 많이 존재했던 커다란 양서류들이나 바다 전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화석이 주로 강의 퇴적층에서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이 녀석들은 육기 어강의 생물들로 움직일 수 있는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강바닥에 썩어 들어가는 나무들이나 식물들 사이에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강한 꼬리의 힘으로 순식간에 기습해 잡아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 바다 전갈이나 양서류라는 말이지 사실 다른 물고기들이나 강하구를 어슬렁거리는 상어들도 충분히 잡아먹고도 남았을 만한 최상위 포식자였는데요. 리조두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토록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시대인 대본기를 지배했던 무서운 사냥꾼들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민물에서는 거대한 물고기인 히네리아가 사라졌고 바다에서는 탱크와도 같았던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우스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석탄기 시대로 넘어오며 무서운 천적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리조두스들은 점점 더 몸집을 키워 하천과 강, 그리고 큰 늪지대와 호수를 지배하는 최강의 포식자가 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다른 물고기들과 구별되는 리조두스만의 특징은 이들이 가진 가슴 지느러미와 오늘날의 폐어들처럼 공기로 호흡하는 폐에 있습니다. 이들의 지느러미에는 뼈와 근육이 있었고 이는 사지동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리조드스는 육기 어강에 속하는 물고기답게 원시적인 폐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뼈와 근육이 붙어있는 가슴 지느러미를 사용해 육상으로 기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지금의 범고래들은 해안가에서 물개나 바다 사자를 사냥하지만 땅으로까지 기어 올라오지는 않죠. 하지만 리조드스 히베르티들은 땅 위로 몸을 피한 양서류들이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때 꿈틀꿈틀 땅 위까지 기어 올라와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엄청난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작은 두 개의 가슴 지느러미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m의 크기를 가진 민물고기 히네리아는 화석에서 원시적인 폐와 강한 가슴 지느러미 근육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땅 위에서의 사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1.5배에서 2배는 큰 리조드스 히베르티는 크기가 큰 만큼 체중 또한 더욱 많이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범고래의 경우도 가끔 바다사자와 같은 동물을 사냥할 때 지나치게 속도를 낸 탓에 모래사장에 좌초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물속에서와 달리 무거운 내장기관과 신체가 범고래의 폐를 짓누르기 때문에 좌초된 범고래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리조드스 히베르티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의견으로는 리조드스 히베르티가 가슴 지느러미의 뼈와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원시적인 폐도 있었지만 물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슴 지느러미로는 그냥 수풀을 헤치거나 장애물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리조드스 히베르티가 만약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 진화를 거듭했다면 어떻게 변해갔을지 궁금해지네요. 리조드스 히베르티가 어째서 멸종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역사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 한쪽으로 너무 특화된 능력은 시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리조드스 히베르티 또한 마찬가지 길을 걸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탄기의 강은 사실 강이라기보다는 많은 퇴적물이 쌓여있는 늪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때는 거대한 나무들이 등장하면서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3분의 1이나 되었고 그 덕분에 75cm 크기의 날개를 가진 거대한 잠자리인 메가네우라나 몸 길이가 2.6m나 되는 다지류 절지동물인 아르트로프렐우라들이 돌아다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시기에는 쇠뜨기, 석송, 속새, 고사리나무와 같은 양치류 식물과 원시적인 침엽수가 가득했습니다. 나무와 많은 식물들에서 떨어진 잎이 떨어져 강바닥에 갈수록 많이 쌓이게 되며 강의 폭은 점점 좁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7m에서 8m나 되는 거대한 리조드스는 이제 이런 좁은 강바닥에서 몸을 숨기기 어려워지며 활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었을 텐데요. 리조드스 히베르티 사냥 방식의 키포인트는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하는 매복과 순간적인 기습인데 이제 이 전략이 먹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양치류 식물들은 물속으로 길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이의 공간이 리조드스의 먹이였던 양서류와 바다 전갈들이 몸을 숨기기 딱 좋은 곳이죠. 리조드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줄여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리조드스의 거대한 덩치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됐고 그로 인해 충분한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된 리조드스는 멸종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리조드스 히베르티가 물 밖으로 걸어 나오지는 못했을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슴 지느러미로 물 밖에 기어 나올 수 없다면 공기로 호흡하는 기관인 폐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리조드스는 왜 원시적인 폐가 남아 있었을까요?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설은 리조드스 히베르티와 같은 육기 어강 생물들이 공기로 호흡하는 폐를 남겨놓은 것은 물속에 산소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원시 허파와 강한 가슴 지느러미는 습도가 높고 나무가 많은 범람원에서 유용한 적응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저는 이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고 가정해보는 의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어쩌면 저의 추측이 틀렸고 실제로 리조드스 히베르티는 제 생각보다 손쉽게 땅으로 기어 올라와 공격을 감행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느린 동물로 생각되었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영화에서 지프차도 쫓아올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티렉스의 달리기 속도는 이전의 연구 결과보다 훨씬 빨랐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으니까요. 리조드스 히베르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이뤄지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